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너는 디모데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로마에 있는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목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교회에서 배려로 성지순례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리스와 또 튀르키예 지역을 성지순례하였는데 참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지역은 바울이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지역들, 복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 지역을 탐방하고 순례하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또 생각하고 느낄 수 있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바울이 그 당시에 그 먼 길을 어떻게 다녔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버스를 타고 5시간 이상씩 이동을 해야 했는데 그 먼 길을 바울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선교 여행을 통해서 지나갔던 것이죠. 먼 길이 멀 뿐만 아니라 굉장히 당시에는 위험했을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사명에 붙들려서 걸어갔던 그 바울의 길을 되짚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고 있는데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에서 바울이 있는 로마까지 가기 위해서는 한 2000km 이상이 되는 길을 가야 했습니다.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쉽게 갈 수 있는 길은 아니었던 것이죠. 에베소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아마도 디모데는 항구에 가서 배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고 그 이후에 로마가 닦아놓은 그 육로를 따라서 다시 이동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9절에 속히 오라고 말하고 있지만 빨리 가도 한 달 이상 걸리는 그런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이렇게 먼 거리를 디모데에게 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리고 또 보면 그냥 오라가 아니라 속히 오라, 빨리 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인생의 막바지에 다다르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디모데에게 가능하나 빨리 네가 나에게 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21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라고 말하고 있죠. 빨리 오라고 말하면서 21절에 한 번 더 빨리 오라, 속히 오라라고 말하면서 겨울 전에 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겨울에는 이동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11월이 되면 해상으로 이동하는 그 해상 운항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어서 오라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디모데를 왜, 그 먼 거리 있는 디모데를 왜 불렀겠습니까?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실제적인 필요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곧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네, 바울이 드로아 가보의 집에 어떤 물건을 맡겨놓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드로아는 지역 이름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니아인 환상을 보았던 그 지역이 드로아라는 지역이고 그곳에 있는 가보라는 사람의 집에 어떤 물건을 맡겨두었는데 디모데가 로마로 오는 길에 그 집에 들러서 물건을 가져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독과 책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겨울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그 차가운 감옥에서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는 옷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겉옷을 가져오고 또 한 가지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어떤 책인지는 자세히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양피지에 쓴 가죽에 쓴 귀한 책일 것이다. 구약 성경이나 아니면 당시에 바울이 집필하고 있었던 어떤 책이나 편지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이든 간에 이 책은 바울이 자신의 사역과 관련된 그런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바울은 그 차가운 감옥 안에서, 그 좁은 감옥 안에서 절망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자신의 사명을 기억하고 사역을 감당하기를 힘썼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아니면은 자신의 그런 어떤 복음의 내용들을 적어 나가는 일들을 계속 감당하기 위해서 책을 가져오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디모데를 이유는요, 자신의 사명을 디모데에게 전수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독했기 때문에 디모데를 부른 것이 아니었죠.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아들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개척했던 에베소 그 교회를 디모데가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디모데 전후서를 살펴보신 것처럼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여러 가지 권면들을 이 편지를 통해서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편지뿐만 아니라 직접 대면해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가운데에 자신의 그런 어떤 지금까지의 목회했던 경험들과 또 감당했던 사역들을 디모데가 이어서 계속해 나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사명을 계승하기 원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바울처럼 디모데가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하고 교회의 지도자로서 잘 세워져 나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그동안 바울의 인생 여정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여러 사람의 이름들처럼 바울 주변에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바울이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그 죽음을 앞둔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준비하고 세워나가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감당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또 그를 직접 대면하여 이 디모데를 세우고 신앙의 유산들을 잘 계승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 담당자가 바뀌고 사역자가 바뀌는 그런 교체의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그동안에 열심히 섬겼던 간사와 리더 그리고 목자님들이 그동안의 사역들을 내려놓고 또 새로운 분들이 세워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교육자가 바뀌기도 하고 부장님, 부감님이 바뀌기도 합니다. 변화의 시점에선 설레는 마음도 있지만 두려움과 또 걱정도 앞서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해나가신다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역할을 간과해서도 안 되겠죠. 이전에 담당했던 우리 리더, 간사, 목자 또 여러 담당자들은 다음번 사람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그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잘 인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그런 어떤 부족함이나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잘 전달해주는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새롭게 자리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전에 했던 분들의 일들을 잘 귀담아 듣고 그 일들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10절부터는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한번 데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어떤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대비되는 어떤 것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데마라는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다른 성경 본문에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서도 같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로 봐서 바울과 꽤 오랫동안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데마가 나를 버렸다, 나를 배신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떠났던 것이죠. 여러분, 데마의 마음이 왜 어느 순간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데마는 바울과 함께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경험했고 데마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바울을 존경하며 따랐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바울의 현실, 바울이 처한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열심히 목숨 걸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는데 지금 노년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삶은 이런 삶이 아닙니까? 은퇴 이후의 삶을 꿈꿉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고 난 뒤에는 크루즈 같은 멋진 배를 타고 다니면서 세계를 여행하고 조금 지금까지 수고했던 그런 일들의 보상을 받으면서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꾸고 있습니다.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한 대가로 이제 주님께서 조금 편안한 삶을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인생에 은퇴란 없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마지막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결국은 순교하였죠. 그걸 옆에서 보고 있던 대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마지막에 저렇게 되는구나, 결국 감옥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보상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적어도 어려움은 당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내적인 신앙의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대마가 배교했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저버렸다는 그런 내용은 없지만 어쨌든 신앙적인 갈등 가운데에 그가 세상으로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믿고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고 생각되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고 인생의 파도와 같은 일들이 우리를 덮칠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떨 때는 좀 손해보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대마 모두 둘 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끝을, 마지막을 바라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바로 위에 7절,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대마가 바라보았던 인생의 끝이 죽음이었다면 바울이 바라보았던 인생의 끝은 그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삶을 소망했던 것이죠. 노년에 바울이 겪었던 그런 고난과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 영원한 삶 가운데에 잠시 거쳐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은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소망함으로 견디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사랑으로 현재를 살아가고 소망함으로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차의 현재의 고난은 장차에 다가올 그 소망함으로 견디며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당시 바울과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났습니다. 바울이 16절에 이야기하기를 자기와 함께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나를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를 떠났던 그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습니다. 우리 4장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어떤 이유로든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교지로 떠난 사람들도 있고 또 바울이 법정에서 변명할 때에, 증언할 때에 바울을 도와주지 않고 떠난 많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런 바울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제자들도 떠나고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주변에는 예수님을 괴롭히는 원수만 가득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하시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바울은 처음이나 끝이나 예수님을 길을 따라가기를 원했고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영원한 롤모델을 예수님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4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 아 바울이 조금 외로웠겠다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어떤 고독함이나 외로움이나 공허함으로 바울이 그 시간들을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떠나갔지만 그 자리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많은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났지만 여전히 내 곁에 처음이나 지금이나 나중이나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고 계신다. 지금까지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지셨고 또 지금도 도와주시고 앞으로 천국의 소망으로 나를 이끌 것이다 라는 확신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 가득하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눈앞에 먼저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시간들 가운데에 자발적인 고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독한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기억하지 못하도록 많은 일들로 우리의 시간들을 채웁니다. 사람들로 채우고 여러 가지 유흥이나 재미들로 채우고 끝나지 않은 일들로 우리의 시간을 쪼개어서 그 시간들을 빈틈없이 채워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에게도 또 아무것에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들, 오늘의 이 새벽 같은 시간, 또 인생 여러 가지 시간들 가운데에 고독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감옥 가운데서 절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소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장차 올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그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처럼 혹시라도 지금 주변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가고 참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계시다면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함께 보았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연약한 이웃들 어려움 당하지 않으려도록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기를 또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